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덜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덜은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같이 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저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합시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말씀들을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필요한 부분들 이렇게 말씀을 같이 한번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땅입니까? 아니면은 좋지 않은 땅입니까? 좋은 땅이라고 하고 싶겠죠. 그러나 좋은 땅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친하게 지내는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당신은 정말로 좋은 땅입니다 라고 할 때에 인정을 해주셔야 그제서야 그때 나도 또 상대방도 그 인정을 해야만이 그제서야 우리는 좋은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좋은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입장에서 늘 피해만 주고 있다면 그건 좋은 땅이라고 할 수가 없죠. 구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듣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각기 네 종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길가 바치고 그 다음에 흙이 얕은 돌 바치고 가시 떨기 그리고 좋은 땅 이렇게 네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우리가 길가 밭과 같이 단단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시리라. 아멘. 너희 묵은 땅을 뭐하라 그랬습니까? 기경하라. 이 말씀은요, 단단해져 버린 길가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라. 둘러 엎으란, 뒤집어서 엎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드러운 땅으로, 옥토로,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라. 그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길가밭인데요.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4절 말씀에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첫 번째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신 땅은 길가밭입니다. 길가와 같은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길가, 밭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단단해져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길가 밭과 같은 마음에 대해서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단단해진 그 길은 사람들이 많이 그려다녔기 때문에 단단해서 씨를 뿌려도 씨가 땅속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씨가 뿌려져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져 있지 않죠.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성도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 번 밟고 다져졌기 때문에 말씀을 못 받아들입니다.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그것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 아무리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자신들의 그 유전, 이것이 꽉 차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마음을 기경을 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았었습니다. 주로 보수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런 일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처럼 보수를 좋아하는 민족도 드물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내려오는 그 전통들 굉장히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제가 잘 몰랐었는데요. 보수를 우리나라가 참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도시들 중에서도 제일 보수적인 도시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예. 답이 바로 나오는 거 보니까 대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이 대구가 제일 보수적인 도시다. 저는 신방을 하다가 알았습니다. 대구에 오랫동안 사신 성도님이 그 말씀을 하시던데 대구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전국에서 아마 제일 보수적인 곳이 이곳입니다. 피부에 그동안에 너무나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보수적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보수적인 도시에서는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보수 그러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세요? 그 여러분 안 착하신가요? 원래 보수 그러면요. 그나마 착하다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에 영상 하나가 올라왔는데요. 제가 참 그 영상을 보면서 부모 된 입장에서 특별히 고등학교 학생을 둔 입장에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에 솔직히 목이 좀 메였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어떤 고등학생 한 명이 엘리베이터에서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그 모습이 신문에 이 기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엘리베이터는요, 수성구에 있는 엘리베이터입니다. 고등학교 학생인데 축구부 아이들이 너무 오랫동안 괴롭혀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다가 자살하기 전에 찍은 그 엘리베이터 안에 CCTV에 찍힌 사진입니다. 그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요, 아이가 들어와서 힘이 없어서 주저앉아요. 엘리베이터 안에 혼자 타고 가면서 주저앉아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눈물을 닦더라고.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으면은, 그리고는 엘리베이터 바깥에 앉아있을 때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있어요. 참 마음이 괴롭고 힘든 겁니다. 우리가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여기가 수성구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수성구인데 아마 우리들도 그 아이를 스쳐서 지나갔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앉아있으면서 그렇게 마음속에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이 아마 여러분들 곁을 스쳐서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쩌면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다 닫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바로 길가와 같은 밭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좀 열어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좀 열고 우리도 다가가셔야 돼요. 적어도 한 명 이상에게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 소망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고 들어주고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말을 몇 분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저 영원한 구원에 대한 복음, 아니 그 구원에 대한 복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희망을 줄 수 있는 말을 몇 분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무관심하게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갔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우리들은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어쩌면 저 사람을 오늘 내게 대화를 좀 하라고, 그의 고민도 좀 들어보라고 그래서 내게 보내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에게 잠시라도 시간을 내서 대화를 하고 또 들어주고 그러다가 보면은 사람을 살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일들을 감당을 하셨습니까? 그냥 우리의 시간들이 흘러가기 때문에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들은 다 나를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나의 하루 이 24시간 시간 중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시면서 너희도 서로 좀 섬겨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에게 주어진 이 24시간, 하루의 24시간 중에는요,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주고 축복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말을 해주어야 될 시간들이 이 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시간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시간이죠. 나의 일로 너무 바빠하는 성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이라도 좀 내셔야 됩니다. 그 시간이 어쩌면은 사람을 살리는 시간이고 어쩌면은 주님께서 그 시간에 역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는 동료가 있다면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면서 담배 끊는 건 내가 도와줄게. 내가 기도해 줄게. 정 힘들면 나한테 이야기하라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늘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다면 너 그러다 빨리 죽는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술 끊고 싶으면 나한테 이야기하라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물론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소망을 주는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능력은 없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맡고 있던 교구의 어떤 집사님은요, 술, 담배, 고래였습니다. 군 출신이었는데 참 아내를 못 살게 많이 굴었었습니다. 제가 그 아내 군사님을 만났는데 군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애들 때문에 살았지 안 그랬으면 벌써 갈라섰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남편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그 첫 번째로 담배가 그 냄새 자체를 맡기 싫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담배를 하루아침에 다 끊었습니다. 그 부인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신 겁니다. 거의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술 고래했던 남편이 갑자기 술을 쳐다보고 싶지도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 아내의 기도가 그 1년여 동안 쌓여져 온 그 아내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는 이 남편이요, 그 진짜 안수집사가 되어졌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안수집사였습니다. 여러분 우습지 않습니까? 안수집사이면서도 술, 담배 속에 푹 빠져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이제는 안수집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는요, 그 키도 약하고, 키도 작고, 몸도 약한 부인 권사님 곁에 체구도 큰 그 집사님, 목소리도 큰 그 집사님이 가방을 들고 따라옵니다. 그 집사님과 제가 다 대화를 나누었었는데요. 내가 그동안에 괴롭혔던 내 아내, 내 아내에게 미안해서 지금부터는 절대로 내가 고생을 안 시킬 거라고. 그래서 곁에 있어서 가방을 들고 늘 따라서 다니는 겁니다. 지금 연세가 드신 이 마당에 그 권사님은 호강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는 많은 분들이요, 부러워하는 부부가 되어졌습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길가 밭과 같은 이분이요, 옥토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땀을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그분이 기도할 때 옆에 갔으면 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셀 리더가 되어져서 많은 분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있는 그런 집사님이 되어졌습니다. 나는 길가 밭이 아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별 관심도 없고 그들에 대해서 마음의 문도 닫고 있다면은, 그리고 내 일에만 열중을 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길가 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도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건 아주 단단한 마음이라 할 수 있죠. 길가 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사탄, 뭐 죄송합니다. 이 사탄 이놈이 급하게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기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급하게 말씀을 뺏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는 계속해서 마음이 단단한 마음으로 밭으로 남아있게 되어집니다. 길가 밭이 자라고 있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그가 말씀을 들으러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나온다는 것, 이것 하나는 정말로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성도는 고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듣고 그리고 튕겨내지 말고 이 사탄의 입에서 다 먹어버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탄이 먹기 전에 내가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를 내어서 아멘을 하든지 아니면은 마음으로 아멘을 하든지 어쨌든 반응을 보이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은 사탄이 야금야금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일단은 아멘, 아멘 하면서 받으시는 것이 좋죠. 아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진실로 그러하다,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아멘 하면서. 그래서 말씀을 튕겨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흙이 얕은 돌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길가 밭, 그 단단한 밭이 흙이 얕은 돌밭이 되기 위해서라도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흙이 얕은 돌밭이 나오는데요. 5절 말씀과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습니다. 흙이 있죠. 그러나 얕습니다. 흙이 조금 있죠. 뿌리도 그래서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많죠.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흙이 얕은 돌밭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20절과 21절 말씀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이들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서 길가 밭과 같은 사람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다 튕겨내지만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다 튕겨내버립니다만은 이들은 이 돌짝밭에 뿌려졌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분은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 그랬죠. 기쁨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따라서 합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아, 저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순간은 감사함으로 받았는데 잠시는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딱 거기까지만이고 그 이후에는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환란이나 어려움들 이런 것이 일어날 때는 바로 포기를 해버리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은 곧 넘어져 버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결실을 할 수가 없죠. 자라날 수가 없죠. 뿌리가 없는 성도입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은 삶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아니하는 오래 가지 못하죠. 이런 기독교인은 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그 말씀을 딱 받을 때 아! 복이 되는 말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장사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시온의 대로가 쫙 하고 열립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최대의 적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실용주의입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실용주의의 이 관점이 무슨 관점입니까? 실용주의는요, 진리 여부에는 별 관심이 없고 그것이 내게 이득이 되는지 그게 내게 복이 되는지 이것만 관심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복이 되지 않으면은 그때는 실망을 하는 것이죠. 이거는 아닌 것 같다고. 아니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왜 일이 이렇게 되어질 수 있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게 어떤 복이 되어지는지 어떤 유익이 되어지는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그 서울대학교, 뭐 죄송합니다, 서울대학교에 우리 자녀를 보내기 위해서 막 기도를 하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서울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아우, 뭐, 이게 짜증나.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신가 보다. 왜냐하면은, 우리 기독교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곳에는 두 가지 관점을 다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축복의 관점, 고난의 관점, 이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의 기독교와 고난의 기독교, 이 동시에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인데 전도서 7장 14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병행하다. 병행은요, 이게 하나 있으면 이것도 하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병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가 우리 삶 가운데는 동시에 있습니다.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축복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고난 속에서 피우는 꽃이 진짜 아름다운 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 볼 때요,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랬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얼마나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이 세워지기 위해서 피를 많이 흘렸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받아가면서 핍박 위에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것이죠.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도 예수님 믿고 싶은 분은요, 그분은 진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해를 받는 것을 알면서도, 아, 내가 예수님 믿으면은 형통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박해도 있겠구나, 박해도 있겠구나, 이것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 자갈밭이 잘하고 있는 것은요, 일단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받되 아멘 아멘 하면서 기쁨으로 받는 것, 이거 정말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은 박해도 받을 수 있다, 주님을 제대로 믿으면은 손해도 볼 수 있다는 것, 이것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부족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식의 변화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축복도 있고 고난도 있다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갈밭에서 자라나게 되면요, 가시떨기밭이 또한 될 수 있습니다. 가시떨기밭은요, 7절 말씀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그랬죠. 더러는요, 가시떨기에 이 씨앗이 떨어졌는데 자라기는 자라는데 흙도 있어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위로 자라기는 자라는데요, 조금 자라다가 보니까 위에 가시가 이렇게 찌르기 위해서 다 막고 있는 겁니다. 기운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자라나지를 못하죠. 예수님께서 이 가시떨기밭에 대해서 해석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2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사람은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도 있고 또 아멘으로 말씀을 받기도 하고 뿌리가 내려서 자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눌려있는 사람입니다. 그나마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좀 쓰는 것 같은데 눌려있어요. 눌려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무엇에 눌려있냐 하면은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리의 유혹, 그게 양심이 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얼굴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뻥 뚫려져 있지 못하니까, 눌려있으니까 이 얼굴에 근심이 있습니다. 웃기는 웃는데 그게 그 통하는 웃음이 아니에요. 뭔가 눌려져 있는 그런 웃음을 웃고 있는 것이죠.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으려면요, 쭉쭉 뻗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위에 가시가 이렇게 덮고 있으면은 그 못 자라는 거죠. 산기도를 이렇게 가보면은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 아내는 삼각산에서 기도를 참 많이 그 이 신학생 때 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도 좀 뿅 이렇게 반했었죠. 산에 이렇게 기도를 하러 가는데요. 제가 나중에 이제 산 기도를 한번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 아내가 같이 가는 팀이 있어요. 이렇게 결혼도 하지 않고 그 장애자들 도우면서 봉사 활동을 하면서 살겠다고 결의를 한 이게 5명 정도의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는요, 결혼 안 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어요. 다니면서 그 장애자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무슨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그래 보니까 서울에 조금 힘든 분들 그곳에 가서 집도 청소도 해주고 뭐 씻어주기도 하고 빨래도 해주고 뭐 그런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를 만났죠. 얼마나 탁월하고 뭐 멋진 사람이었으면은 그 결의를 깨고 제일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그 무리들 속에 들어가서 호되게 혼났습니다. 자기 무리를 그 중에 3명, 멤버 중에서 빼어간다고. 근데 지금은요, 그분들 다 결혼했습니다. 제가 산에 그 팀이 산에 기도하는 곳에 제가 따라서 갔습니다. 산을 한참 올라가더니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산에 가서 기도를 할 때는 나무 밑에 가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무 밑에 가서 하지 말고 하늘이 뻥 뚫려져 있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산기도를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요, 산에 나무가 이렇게 우거져 있으면은 그 밑에서 기도를 하면은 위에서 뭔가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눌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위에 아무것도 없고 하늘이 뻥 뚫려져 있는 그 바위에 가서 기도를 하면요, 그냥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냥 뻥 뚫려져 있으니까, 위에서 가로막는 것이 전혀 없으니까 마음이 눌림이 없고 참 기도가 잘 되어지는 그런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떨기에 있는 이 씨앗은요, 자라기는 자라는데 위에서 이렇게 천막을 가시가 치고 있으니까 못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가시가 뭐냐면은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이리 가면은 염려, 세상의 염려가 막고 있고, 저리 가려고 그러면은 세상의 그 재리의 유혹이 딱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눌려버립니다. 세상의 염려도 내려놓지 못하겠고, 재리의 유혹도, 이 재물의 유혹도 내려놓지 못하겠고, 다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의 거리낌을 가지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염려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가시떨기 성도는요, 염려를 주님에게 맡기는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염려를 자꾸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얼굴이 어두워지지만은 자꾸만 하나님께 아뢰어 있는 훈련을 하게 되어지면은 얼굴이 밝아져 가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문제가 아니라 복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러한 것들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거리가 많아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염려거리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기도하는 자리에 자꾸만 나와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맡기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아뢰어 있는 훈련을 자꾸 쌓아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훈련을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염려를 맡기셔야 됩니다.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왜 재물의 유혹에 눌려서 지냅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을 붙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에콰도르의 정글에서 아우카 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님,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친구 선교사가, 제 동기 선교사가 지금 에콰도르 그 아우카 부족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 지금 선교사를 그곳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일기장에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빨리 읽으면서 이해가 되시는 분은 두뇌 회전이 정말 잘 되시는 분입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죠. 주님에 관한 것이죠. 복음에 관한 것이죠. 소망을 주는 것이죠.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죠. 놓아야 할 것. 언젠가는 우리가 놓아야 될 것, 물질에 관한 것이죠. 내가 가지고 가지 못할 일시적인 것이죠.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 나라에 유익한 것을 위해서 이 땅에 내가 더 이상 가지지 못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그 일을 위해서 선교하러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 다섯 명의 선교사님들이 창에 찔려서 순교를 하게 되어지죠. 그 이후에 그의 부인과 또 다른 그 부인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인들은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36년 뒤에는 그들 가운데 그들의 글로 되어진 성경책이 번역이 되어져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참 복음화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도 재물의 유혹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더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이 어리석음을 피하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기사에 나왔습니다. 어제 기사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한 말인데 요즘에 이제 계속 봇물이 쏟아지듯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했던 말이 이겁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 지금 상태가 가장 심각하다. 해결책이 묘연하고 언제 종료가 되어질지 막연하다. 그리고 금융위기, 사실은 지금 이 금융위기에 대해서 해결책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가계의 부채를 지고 있는 분들은요, 최대한 빨리 갚기 위해서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전 세계 경제가 다 걷잡을 수 없는 길로 지금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붙들려고 하는 물질에 의해서, 이 물질에 의해서 세계는 지금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꾸만 어려워지고 있죠.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하는 것은 그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죠. 물질을 붙들다가 보면은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다가 보면은 그러면은 신앙도 물질도 해결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신경을 쓰고 붙들려고 하는 그 물질에 의해서 어쩌면 이 세계는요, 망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꾸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집중을 해서 보셔야 돼요. 그 길만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서 가는지. 특별히 지금은요, 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뒷걸음질을 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어져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딱 붙들고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으면은 세상이 다 망해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더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그런 시대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도 안 하니까 제가 합니다.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지만은 저도 피부로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지만요, 그 일이 전 세계를 지금 쪼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전기가 공급이 되어지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의약품은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사는 것 자체가 힘든지 모릅니다. 그 일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구조 자체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너무 힘들고 집을 짓고 있는 사람도 너무 힘들고 집이 없는 사람도 힘든 그런 시대에 그런 그 과정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에 너무 집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시야를 눈을 들어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만 향해서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러한 사람들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좋은 땅인데요. 8절 말씀에 이건 너무 좋은 말씀이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제서 결실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사셔야 되는데요. 그 어떠한 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은 좋은 땅만 열매를 맺습니다. 땀의 열매입니다. 신앙의 노력의 열매입니다. 잘 이겨낸 사람을 말하죠. 예수님은 이 부분의 말씀을 해석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따라서 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인내로. 예, 듣고 그 다음에 지켜서 잠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결실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이 사람은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도 잘 나옵니다. 아멘으로 말씀도 잘 받습니다. 고난이 와도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몰려와도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들 이곳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요, 좋지 않은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에게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너무 가까이 다가오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냥 적당하게 떨어져서 아, 우리 목사님 참 좋은 분이다 이렇게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은 그건 저한테 도움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되고 특별히 그 말씀을 지키되 좋을 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해서 박해가 와도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세상의 염려나 물질의 유혹이 와도 그게 눌려지지 아니하고 뻥 뚫고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이러한 성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도를요,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가 딱 여기에 맞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는요,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 모두가 다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죠. 계시록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행위를 보셨습니다. 행위를 보시고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이죠.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수반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알고 보니까 너는 참 좋은 땅이더라. 이 평가를 받으시려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어져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 말씀은요 그냥 우리 인내하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요 한 번 두 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삶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늘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가 그렇게 인내의 말씀을, 그의 말씀을 계속해서 너의 그 행위를 보니까 그렇게 삶이 많이 변화가 되어져서 내 말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변화가 되어졌으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줄 텐데 정말로 힘이 들고 어려운 그때에 그때를 내가 면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때는요 시험의 때인데 그 시험의 때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는요 우리나라에서 먹을 것,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다해서 우리나라에서 소비를 했었습니다. 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제권이 전 세계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한 나라가 넘어져 버리면요 연쇄적으로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장차라 그랬죠.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이 일은 아직 이 세상에 임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 하나로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무너지게 되면 연쇄적으로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 나라 한 나라가 무너지려고 그러니까 주변에는 모든 나라들이, 유럽에 있는 그 나라들이 거의가 다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이 무너지려고 하니까 미국이 휘청거리고 있고 중국이 지금 휘청거리고 있고 아울러서 일본이 휘청거리고 있고 지금 우리도 폭발하기 직전에 있는 그러한 나라라고 그럽니다. 온 세상에 임하여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그때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와 경제, 문화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바로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이 흉흉하고 뛰어논다 할지라도, 파도가 덮친다고 할지라도, 땅이 울렁거리면서 술에 취한 것처럼 흔들리는 그런 때가 온다고 할지라도, 어제 제 딸이 그러는데요 대구가 흔들렸대요. 흔들리는 그 순간에 그 딸의 친구들이 학교에서 흔들린다 그랬대요. 근데 이제 뉴스에 보니까 바로 그때가 흔들린 겁니다. 진원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어저께 네 번 흔들렸는데요 수성구입니다. 수성구에서 흔들렸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진은요 앞으로 지진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데 그 진앙지가 깊지가 않습니다. 25km 안쪽이라고 그럽니다. 지표면에서. 그러니까 4, 5 정도의 지진이 일어나면은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은 깊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8, 9 정도의 지진에 맞먹는 수준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지진은요. 4나 5 정도만 일어나도 그러니까 굉장한 지진이 된다고 그러죠. 땅이 이렇게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실 것이고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세상이 힘들어져 가면 힘들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날이 갈수록 더 거룩해져 가야 되고 날이 갈수록 기도하는 시간도 더 많이 늘어나야 되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더 간절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좋은 땅이 되어져 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